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 하정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무거운 짐가방은 플랫폼에 둔 채 계단을 내달려 지나온 길을 훑었다.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서 기대는 기대에 그쳤고 나는 신용카드도 덴마크 돈도 한 푼 없는 꼴이 되어 털레털레 어두운 플랫폼으로 돌아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 덴마크 부인이 고맙게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내 가방을 지켜주고 있었다.
여름은 여행자에게 성수기지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단다. 찾기는 어려울 거야.
덴마크 부인은 위로를 주고 가던 길을 갔다. 코펜하겐은 공항 때문에 거쳐가는 도시였고 나는 곧장 평화로운 시골 스반홀름으로 생활하러 들어가는 길이니 긴장을 놓은 게 문제였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도 동전 하나 잃어본 적이 없었는데 입안이 썼다. 일단 이 기분 나쁜 범죄의 현장에서 벗어나자. 나는 가방을 끌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다행히 핸드폰은 손에 쥐고 있었다. 카드사에 전화를 돌려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역 근처 카페들을 기웃거렸다. 카운터 벽에 와이파이 계정과 비밀번호가 큼직하게 적힌 카페를 발견해 쏙 들어갔다. 공공 와이파이는 전무하고 카페 화장실이나 와이파이는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는 나로서는 잔머리를 쓸 수밖에.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 3시간 전에 헤어진 상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5분도 되지 않아 나는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말이 안 되게도 상욱은 내가 잠입한 카페의 옆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족이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인데 상욱은 자기 집에서 하루 더 머물 것을 제안했다. 상욱이 떠다 준 냉수를 천천히 마시고 그의 핸드폰을 빌려 스반홀름의 오늘의 사건을 알렸다. 코펜하겐의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니 하루 늦게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 전화를 받은 노부인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온다는 게스트가 기차역에서 모든 것을 도난당했다. 다 털렸다.
고 전달해 버린 것. 염소가 쌍둥이를 낳아도 신문에 대서특필될 이 평화로운 나라의 더욱 별일 없는 시골 마을에서는 꽤나 큰 화제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오후 버스 정거장으로 픽업을 나온 체크셔츠 할아버지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바로 그 다 털린 썸머라는 질문으로 첫인사를 대신했다는 사연이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질문이 반복되자 나는 답을 매크로처럼 읊게 되었다.
No, no. 다는 아니에요. 지갑만 잃어버린 거예요. 영사관에 갔더니 임시도 아닌 정식 여권을 현장에서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시스템이랍니다. 우린 절대 기다리지 않거든요.
도난 사건을 인스타그램으로 접하고 걱정해준 한국의 친구들에게는 덴마크라서 여권 번호가 DK로 시작해 유니크한 기념품이 생겼지 뭐야 라고 농쳤다. 하지만 상욱에게 구조된 후 일어난 진짜 사건에 대해서는 꽁꽁 숨겨두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풀어놓기 위해.
어디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1, 2분이 지났을까? 상욱의 답장이 들어왔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을... 혹은? 어떡해요, 힘내세요 따위와 어디세요는 천지 차이다. 전자는 불구경이고 후자는 개입이다. 지난밤 처음 만나 두세 시간 대화를 나눈 게 전부인 사람이니 전자로 답했어도 야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기차역과 카페 이름을 더듬더듬 알려주자 상욱은 또 몇 분 지나지 않아 워프, 공간 이동이라도 한 듯 내 앞에 짠 나타났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구원자 상욱과 코펜하겐에서 호떡 굽는 청년으로 유명한 히욱, 합하여 욱브라더스 앞에 앉아 있었다. 소매치기가 도사리는 기차 플랫폼에서 와이파이를 훔치러 어둑한 카페로, 상욱 천사에 이끌려 빛이 가득한 카페로, 단차가 너무 심한 워프를 순식간에 세 번이나 한 탓일까. 조금 멍하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는데도 지치지도 않았다. 분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후련했다. 영사관도 경찰서도 가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이 생소한 기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욱브라더스는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봐 주었다. 6년 전 처음으로 관광 아닌 여행을 시작했다. 나는 특별히 방심한 적도 주의한 적도 없었고 늘 오늘 같았다. 사건은 훔치는 쪽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았다. 지금껏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스쳐간 운 좋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읽는 당신은 너무 자신에게 관대한 것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라. 내 짐은 총 3개였다. 캐리어형 짐가방, 배낭, 그리고 숄더백. 카페에서 짐을 내려놓고 찬찬히 둘러보니 배낭의 앞주머니가 활짝 열려 있었다. 소매치기님은 우선 배낭을 노려 지퍼를 찡 열었다가 별것 없자 과감하게도 내 옆구리에 끼어있던 숄더백을 넘본 것이다. 나는 기차표를 산 후 멈춰선 적이 없었다. 즉, 나를 꽤 긴 시간 따라오며 배낭 주머니도 여시고 숄더백에도 손을 넣으시고 여권 지갑을 빼가시고 했다는 건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다. 그들은 프로라는 말씀. 프로가 작정했는데 내가 별 수 있나? 프로의 기술에 충분히 감탄한 후 욱브라더스에게 말했다. 일어난 적 없는 일은 언젠가 일어나기 마련인가 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만 피해갔던 일을 기어이 겪고 나자 보이는 단어는 안도와 해방이었다. 다치지 않았고 곧장 다정한 사람들에게 구조되었다. 신이시여, 이 정도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좀 차린 후 나는 샘을 시작했다. 여권 발급 비용, 지갑 가격, 심카드와 인터넷 데이터 비용, 기차표 값, 시내 교통권 등 금전적 피해만을 계산해보니 15만 원이었다. 상욱 씨, 15만 원쯤 기부한 셈 칠래요. 제가 잃은 그것들이 어딘가에서 좋게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 현금 좀. 셀프 면제부에 이어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을 붙잡고 삥을 뜯, 아니, 돈을 빌려달라니 침착한 상욱도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히욱과 상의 후 10만 원 정도 되는 공금을 크로네로 빌려주었다. 둘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점심을 사겠노라며 그간의 처지를 싹 잊고 욱브라더스를 초대했다. 거저 생긴 돈도 아닌데 당신 정신이 있느냐고 또 물으시겠지만 더 들어보시라. 이날 우리의 모든 결정은 빅픽처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놓이고 있는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퍼즐 조각이었다. 숙명이었다는 말이다. 축구 시합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친 희욱은 양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 걸었고 상욱은 나의 짐가방을 끌었다. 내가 길을 모르니 우리 셋은 자연스레 느리게 걸었다. 날씨 이야기, 덴마크 이야기, 한국 이야기를 했고 소매치기 사건은 곧 잊혔다. 도착한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까지 나는 부자였는데 계산을 하고 나니 곧 소박해졌다. 덴마크의 살인적인 물가를 모르는 자만이 이렇게 호쾌히 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다음이 걱정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현실 감각이 없는 덕이자 탓. 각자 쟁반에 음식을 받아들고 테라스 좌석으로 나왔는데 햇살 아래에서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로 만석이었다. 한쪽에 자리가 보였지만 욱브라더스는 다른 쪽 자리를 노리는 눈치였다. 나는 굳이 권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기로 했다. 자리가 곧 낮고 내가 먼저 앉았다. 상욱은 희욱이 앉는 것을 도운 후 나와 마주보는 편에 앉는가 싶더니 허리를 굽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올렸다. 두 번 접힌 종이 한 장. 펼치니 그림과 숫자가 적혀 있었다. 상욱이 말하는데 그것은 돈이었다. 한국의 옛날 만원권보다 더 커서 돈 같지가 않았다. 알랭들롱 주연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시절의 이탈리아 화폐인 리라 지폐가 나오는데 조금 과장해서 A4 용지만큼 크다. 상욱이 준 돈은 내 눈엔 알랭들롱이 주고 있는 리라와 다를 바 없었다. 현실감 제로. 덴마크 화폐로서는 가장 큰 단위인 1,000크로네였다. 우리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주변을 돌아보았다. 상욱의 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아직 근처에 있었다. 그에게 돈의 주인인지 물었더니 대답은 노. 돈을 내보이며 주변을 더 살폈지만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상욱은 자리에 앉더니 난생 처음 주운 돈이라고 1,000크로네짜리는 처음 만져본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나도 모르게 손을 쑥 내밀었다. 상욱 씨, 그거 나 주세요. 내가 가질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상욱은 또다시 돈을 내주는 상황에 놓였다. 나는 핸드폰 앨범에서 사진 하나를 골라 욱브라더스에게 내보였다. 타로카드 한 장과 그 해석을 찍은 사진이었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배웅 나온 친구가 타로를 봐준다며 고르라기에 50장이 넘는 카드 중 딱 하나를 골랐던 것. 그는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돕거나 인정하고 돈을 주려 한다. 그가 하는 일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 집단 계획, 인생의 일찾기, 정신적 노동을 의미한다. 카드 해석을 읽은 욱브라더스는 기가 막힌 우연과 행운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와, 오늘 대단하네요. 우리가 그 역 근처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딱 그 시간에 점심을 먹자며 일어나지 않았다면, 딱 이 시간에 여기에 도착해서 딱 이 자리에 앉자고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면, 정말 기적이에요. 모든 조건이.
맞아요. 제가 바로 영사관에 갔더라면, 경찰서에 갔더라면, 주저앉아 낙담만 하고 있었더라면.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상욱 씨는 돈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제가 달라고 해버려서.
우린 할 만큼 했어요. 돈을 바로 가진 것도 아니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썼잖아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아까 피해 금액이 15만 원이라고 했죠? 절묘하게도 1,000크로네가 딱 그만큼의 돈이에요. 잃은 만큼 돌아온 거예요. 돌고 도니까 돈인 거죠.
상욱의 마지막 말에 더는 앞뒤 더듬지 않고 그 돈을 그날 내게 머무는 돈으로 삼았다. 기분 좋게 커피까지 사고 상욱과 함께 만들어 먹을 저녁밥 재료를 사는 등 아낌없이 썼다. 물론 새 여권 발급 수수료와 심카드, 교통권, 기차표, 그리고 스파놀룸 자전거 보증금은 남겨둔 채로. 소매치기 사건은 청크로네 말고도 내게 몇 가지 선물을 더 주었다. 하루에 휴가가 생긴 덕에 코펜하겐 시내도 구경하고 휴게 호떡 가게에도 들를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진 상태로 헤어졌고 얼마 후에는 내가 희욱을 돕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은 이 책의 한 에피소드가 된다. 스바놀룸에 들어와서는 자전거를 제때 빌리지 못하다가 들고 있던 보증금을 야금야금 탕진해 버렸는데 이야기를 들은 요시가 500크로네, 약 8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자기 돈을 우선 쓰고 한국에서 새 카드가 오면 그때 갚으라고 했다. 우리는 알게 된 지 일주일 남짓한 사이. 게다가 그는 나보다 먼저 스바놀룸을 떠날 사람이고 소포는 늦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의아했지만 요시가 나를 믿어주는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나중에 초콜릿을 이자 삼아 500크로네와 함께 돌려주었는데 그는 이자를 받다니 말도 안 된다며 기겁을 했다. 결국 두 손으로 초콜릿을 받들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요시와도 좋은 추억 추가.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은 게스트에 무관심한 이곳에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조금은 덜 외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여행에서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한 내 친구들의 심정을, 앞으로 하소연할 사람들의 처지를 이제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날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이 공감대의 가치는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소매치기 사건보다 더 사건다웠던 우리의 진짜 사건이다. 누구는 그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누구는 내가 가져도 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도 그렇다. 나 역시 괜찮다가 애매하다가 하니까. 앞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추가 기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어느 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이날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툭툭 털겠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라고 말하겠다. 혹은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거나.